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22장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아람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훨씬 조용해졌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저는 유대 사람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도자들이 다마스쿠스에 사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오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며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제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제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듣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습니다.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사울 형제, 이제 다시 보십시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죄를 씻으십시오. 얼마 뒤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라.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에 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제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매질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저는 그 일에 찬성하며 그곳에 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이 자를 없애버려라. 이런 자는 죽어마땅하다. 그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으로 흙을 뿌리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천인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리 지르는 까닭을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에 심문하라고 하였다. 군인들이 그를 심문하려고 묶자 바울은 그곳에 서 있던 백인 대장에게 당신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는 일이요? 하고 말하였다. 백인 대장은 그 말을 듣고 천인 대장이 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천인 대장은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많은 돈을 써서 로마 시민이 되어서. 천인 대장이 말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장 뒤로 물러났다. 천인 대장 자신도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겁을 먹었다. 다음 날 천인 대장은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는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의회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바울을 묶은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아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2장.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서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네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네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한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꿔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강도 떼가 사막의 모든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 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로 휩쓸어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 수 없게 하였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현실 속에서 전혀 호소력이 없는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권이 강조되는 법 속에서 오늘의 내용 같은 경우는 전혀 호소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반론을 의식한 바울은 자신이 사회적 윤리규범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답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뀌고 허락되는 것들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교회 속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불평등이나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 이런 서로 다른 역할을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남자들의 기도 자세와 여자들의 자세를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각 사람들이 바른 역할이 복음을 빛나게 하기도 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가려질 수도 있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 위한 자세를 당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8절인데 먼저는 부정적인 당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하셨듯이 화평 가운데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분노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분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열왕기상 8장 22절이나 시편 28편 2절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은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 형태를 취하여 기도하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주님을 닮는 거룩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9절인데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여인들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의 예배나 모임에 여자들이 단정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자세를 가르칩니다. 단정하게 코스미오스, 그리스어로 그런 말인데 존경할 만한 명예로운 고상한 그런 형태로 옷을 입으며 겉으로 품이 있고 고상한 차림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박함, 아이도스, 경외, 존경, 예절, 고상함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정절, 소프로시네, 마음의 건전함, 온건, 신중, 자제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적 매무새를 단정히 함을 당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부정적인 삼가해야 할 모습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따은 머리는 머리를 땋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뒤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많은 비용을 들여 너무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화려하게 꾸민 머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믿음으로 꾸며진 마음을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역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예배에서 자기 과시는 절대로 옳지 못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후에 예배자로 합당한 자세를 제시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은 믿는 여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당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자들뿐만 아니라 예외에 참여하는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라고 이해함이 옳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12절입니다. 여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죠.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1절인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반절에서 35절에 교회의 질서를 가르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례는 전체가 모이는 교회에서 당부되고 있는 것이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나 디도서 2장 3절 하반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2절입니다. 이것도 교회의 모임 속에서 질서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질서를 분명히 하기 때문이고 그 이유를 다음 절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15절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앞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자들이 교회 모임에서 잠잠하고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할 수 없는 이유를 창조의 질서에서 그리고 타락해 된 이유에서 지적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3절인데 태초에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자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역시 사람 간의 근본적인 질서라는 데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4절인데 타락의 과정을 말할 때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흔히 아담을 거론하는 것이 복음 속에서도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그럼에도 하와는 아담의 지도를 받지 않고 앞서서 뱀과 타협했고 주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는 아담까지도 불순종의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희락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이 하와, 즉 여자였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게 하려고 주신 교회 속에서는 앞설 수 없다는 논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랴 15절인데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고 비록 아담을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였지만 여자들에게도 구원은 남자들과 다르지 않게 허락되었는데 거기는 여자들 네 가지 정도의 신앙적 덕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정숙함으로인데 여자들이 공적 모임에 참여할 때 자세에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했던 내용과 같은 낱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대부분 같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고 거룩함에 거하는 것은 성별, 정결함이라는 하기아스모스라는 말씀으로 주고 성경과 교회의 기록들에만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이 네 가지의 배열에도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숙함이 쓰여지고 있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구별되고 거룩함이 되고 그런 결과가 정숙함인 것이 그리스 원문의 배열이고 이 네 가지 안에 머무른다면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5절 하반절인데 하였듯이 세상의 허용이나 사치 그리고 자기 과신이 아닌 이 네 가지의 덕목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해산하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남자의 위치와 다르게 당하는 불이익 같은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교훈을 순종함으로 결국 남자들과 같이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데서 해산하는 고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게서 계획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를 다시 영광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이전의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마침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거룩한 기관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이치가 적용되지 않은 신령한 기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교회에서는 사람을 의식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우선입니다. 예수들을 머리로 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듣기 좋은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고 주님의 의향을 찾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실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루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내서 이틀치, 3일치를 한꺼번에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실 것입니다.
내 생명이 장사란 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세상의 이런 부조를 본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의 부조를 보고 하마터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만하기까지 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런 부조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은 새번역에서 옮긴 것처럼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새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되고 그들의 교만을 볼 때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습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